2017년 5월 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입술의 책임과 권세에 대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언어는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행동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를 절제해야 될 필요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정말 내가 말에 둔하거나 아니면 말로 실수가 잦다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했습니다. 의도와 뜻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잘못 나와서 오해를 사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죠. 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춘기 때 그때는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들면은 요즘에는 뭐 그냥 머리만 닿으면 자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누우면은 막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어떤 생각이 많냐면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거. 혹은 바보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또 불필요한 그런 상처를 주었던 것.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기 때는 요즘 애들이야 뭐 초등학생들도 말을 너무 잘하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누구 어른 앞에 가면은 뭐 삐죽삐죽하고 뭐 말도 못하고 뭐 관공서 이런 데 가는 거는 뭐 정말 죽기보다 두려운 일들이고 막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실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맨날 잠자리 들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얘기했을까? 왜 또 그 여자 앞에서 또 내가 이렇게 또 바보같이 얘기했을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고 후회되는 마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훈련이 되고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키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혀를 길들이고 언어를 올바로 사용하는 훈련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부정적인 언어의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언어를 절제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은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꿈과 소망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절망과 낙심을 또 안길 수도 있습니다. 말에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 중에요. 없던 능력도 만들어내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거기 소개하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화백입니다. 석창우라고 하는 그 화백인데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런 그림, 예.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이제 붓으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분이 아니라 뒤늦게 그림을 배우게 됐는데, 게다가 이제 불의의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팔을 이제 잃은 상태로 그림을 이제 계속해서 그리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그 이제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팔을 잃은 이제 이 화백에게 어느 날 10살 난 아들이 다가와가지고 천진한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팔이 저런 상태인데. 10살 난 아들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죠. 천진난만하게 와가지고, 아빠, 나 그림 좀 그려줘. 그 이야기에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나요? 그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그림 한번, 그 다음에, 예. 이 트리플 러츠, 그 김연아 선수의 아주 특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서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그런 스타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는 이히야라고 하는 양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그 딸의 손을 어루만져 주면서 내 손보다 네 손이 더 예쁘다라고 늘 이야기해 주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소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유명해진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그 주택 도시 개발 부처의 장관이 된 벤 칼슨이라고 하는 흑인 그 의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신의 손 이렇게 소개된 그런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그 벤 칼슨 박사. 이 박사가 세계 최초로 쌈상 쌍둥이,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는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이런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늘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빈민가에서 자라면서요, 흑인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막 늘 어린 시절에 못 말리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싸움만 일삼던 그에게 어머니가 늘 주문처럼 말씀하시기를, 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그 얘기를 계속 해줬대요. 그 이야기에 힘을 얻고 지금 정말 유명한 그런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또 장관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존 바하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대요.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에 그것이 쓰여 있는 말이든 혹은 언어로 하는 말이든 그 뇌가 그 어떤 단어라든지 말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영향이 크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웃라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어 그 자체이시다. 혹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격 두 번째는요. 언어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심지어는 바람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도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인도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Rescue, save, salvation,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또한 언어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니요.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이만큼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때 거기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치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예를 들면은 골반 바로 잡아주기 뭐 이런 거, 예, 짝다리 다리 맞추기, 예, 팔 길이가 다른 사람 길이 맞춰주 이런 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잘 반응해요. 근데 정말 반응하지 않는 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무리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명해 주셔도, 아, 고집스러운 내 마음과 생각은 참 그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오히려 피조물들, 또 우리의 육체들은요, 잘 듣습니다. 치유 기도는 잘 됩니다. 우리 말씀에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성격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도, 예, 저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살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도 살아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항상 유효한 그 말씀이 현재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로 늘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입니다. 아, 2000년 전에는, 아, 3000년,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 때에는, 모세의 때에는, 다윗의 때에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 이 말씀이 유효했지만, 또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만, 아,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거 하기도 바쁜데, 그거는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의 나의 삶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요, 살아있고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살았었고, 과거로 자꾸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간증이라고는 예전의 것밖에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언어의 그 성격은요. 이 언어의 능력을 우리 입에 담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내 입에 담아서 선포하고 나갈 때, 주장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 또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잠깐만요 목사님, 이런 거는 예수님만 하는 거잖아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베드로가 왜? 아니요, 은과 금은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듯이 나도 선포한다는 겁니다. 동의하며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나도 똑같이 선포한다는 거죠. 교만하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대신으로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을까? 불쌍하네. 안 됐다. 부모를 탓해라. 네 인생을 원망해라. 하고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힘들었죠. 위로합니다. 한번 프리 허깅 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가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말씀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그 일을 우리도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 요즘에 뭐 그런 기적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러면 이단 아닙니까? 그게 왜 이단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아, 베드로는 사도니까 가능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서 좀 주세요. 사도만이 가능한 일들이다. 사도에게만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선별해가지고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으신 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아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버렸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혼잡하게 되어진 언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바꾸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신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서도 그 입에서 또한 독한 물을 낸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또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입술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했다가 다시금 주워 담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저처럼 얘기해놓고 후회하고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도 담긴다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입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릴 때가 있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실 것 같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말 한번 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을 뒤집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꼭 그러실 것 같아. 나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 순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마음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친절한 척, 좋은 척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로는 나한테 립서비스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을 다시 주워 담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해놓고 우리처럼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인종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이 요만큼 적용되어지고 저만큼 적용 안 돼. 이렇다면은 소망을 갖기가 어렵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다가 견고하게 삶을 지어가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주식도 널뛰고 경제도 오락가락하고 정치 안보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희일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다면 그 말씀 위에 세운 집은 그 인생은 다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Everything that can be shaken will be shaken.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받았나니 곧 하나님의 나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더하여 주신다는 거 그거 붙잡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다른 것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과 능력과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이거 내가 주장하면, 내가 이거 내 입술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아, 그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본다면은 이거 완전히 보물 상자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베푸신 온갖 축복을 믿으며 그대로 믿으면은요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복만 찾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입으로 자꾸 언어화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뭘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 많이 붙입니다. 감화, 감동, 교통, 충만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가요? 이제 그 구절 가지고 축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그거 잘 안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 베네딕션이 뭐죠? 이겁니다. 이거 민수기 말씀. 이 말씀으로 베네딕션 예배 끝날 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파송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게 모세의 뜻도 아니고 아론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23절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은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모세가 아론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전달할 뿐이죠. 원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하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6장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아니 그냥 하나님 복 주고 싶으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꼭 우리 보고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내 입이 할례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받지 않았습니까?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냈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후로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생식기 자체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이 언약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뭔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의 백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안 그랬으면은 아 뭐 노산이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았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치료가 됐나 보네요 이럴 수 있는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주심으로 봐라, 이 이삭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또 그렇게 표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입이 할례받아야 한다. 너의 입이 세례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도 너의 입이 할례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창조적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언어를 우리는 자꾸 써야 합니다. 그래서요, 남한테 대해서는 축복어를 써야 됩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쨌거나 축복하는 말만 쓰겠다. 이게 작정하셔야 돼요. 축복을 가장한 비판 이런 건 안 됩니다. 축복하는 언어만 하겠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성공어를 쓰셔야 됩니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다.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성공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감사어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름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파도 감사하고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평강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능력어를 써야 합니다. 능력 있는 언어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내 입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게 선포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절망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가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언어는 없습니다. 다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려움의 언어가 바뀌어서 담대함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31편 2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take heart all you who hope in the Lord. 불안함의 언어가 바뀌어서 사랑의 확신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만 계속 한번 선포해 보세요. 불안함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의 확신의 언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선포하셔야 돼요. 궁핍함의 언어가 바뀌어서 풍성함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언어가 바뀌셔야 됩니다. 풍성함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이 모든에서 빠지는 것은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이런 반복이 또 없죠. 이런 강조가 있겠습니까? 강조의 강조, 반복의 반복. 제발 저 그 궁핍한 생각, 그 언어 내려놓고 풍성함의 언어로 너의 입술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죠. 질병의 언어가 바뀌어서 치유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죽음의 언어가 바뀌어서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영생불로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아직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런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 이래서 죽겠어 저래서 죽겠어 그런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 또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 만드신 시편 27편 곡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곡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죠. 절망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절망스러운 마음이나 혹은 죽음의 언어가 나오는 것,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걸 내가 생명의 언어로, 치유의 언어로, 능력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바꿔야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붙잡습니다. 주님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도 변화시키고 또 축복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통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오순절날 모인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입술이 사로잡히고 변화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와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